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식의 순서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순서인 하나님께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읽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53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데, 원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또그 목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명령하시고, 그 성막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선민의 본래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이 이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기에 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 성전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예배 처소로서의 성전이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당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와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성전, 그 기능을 굉장히 솔로몬이 강조했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후에 이제 일곱 가지 제목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케이스, 일곱 케이스를 말하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열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또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내용을 22절, 23절, 또 2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하늘과 땅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지 않고 오로지 한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건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고, 둘째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신앙 고백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27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합니다. 우리가 성전 전후 여기에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작은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크시고 온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은 역시 하나님께서 무한 광대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참으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셔서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를 다스리신 홀로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기도하는 마음이면 누구에게든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화들짝 놀랄 일을 당하면 아이쿠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데, 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는 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홀로 한 분뿐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신 신앙에 근거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요,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대화도 더 이상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작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든 서로 상호방해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고 또 더 깊은 관계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그 신앙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사, 25절에도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런 그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두고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은 인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 가라 가지 않으시고 네 아들을 때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아들인 제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성취시켜 주시는가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가 한 점도 틀림없이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는 그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말씀 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의 승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거나 문명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거나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요는 더 적고 문명은 더 낙후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흠결이 많은 민족이지만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사랑하셔서, 또 둘째는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함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전제하고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법정에서의 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사람들의 모함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하고 억울해요. 근데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꼼짝없이 그 죄를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판결해 주셔서 이 사람의 정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벌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뒤집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앞뒤 정황을 생각하면 꼼짝없이 내가 뒤집어 쓰기는 생겼는데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고 나를 위해 변호해줄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둘째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 기도입니다. 35절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억울하다 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랬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라는 말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힘이 없어 졌다거나 운이 없어 졌다거나 누구 때문에 졌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죄가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그저 내부적인 분란 일으키고 누구 책임이냐고 묻고 인간적인 그런 다툼 일삼지 말고 그 지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라는 그 회개하면 하고 했을 때 두 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첫째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한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 전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솔로몬이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라는 말이 항상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굽은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저절로 오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이라는 말이고 또 가장 먼저 구하는 가장 먼저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제목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했어요. 굉장히 여기에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둘째는 패배했던 우리 군대가 무사히 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전쟁에 지고 난데 우리가 다 여기 모여서 회개하거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전선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가뭄이 들었을 때입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벌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은 본래부터 강우량이 많지 않는 나라인데 그나마도 가뭄이 들어서 하늘이 닫혀버리면 정말 엘리야 때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던 그 시절처럼 엄청난 재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죄를 떠나면 그랬습니다. 이 흉년, 이 가뭄이 들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성전 향하여 기도하고 둘째는 찬양하고 셋째가 죄를 떠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각종 재난이 임했을 때입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 기건, 전염병, 흉년, 해충, 적국의 침범, 질병 등 여러 가지 재난에 닥칠 때마다 성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기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38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십시오. 나라 안에 여러 종의 재난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타락한 길을 걷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의 풍조가 다 그렇게 무너져 가도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루살렘 거리를 막 다녀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길 걸어갈 때라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주님의 은총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돌아와서 이 성전 마당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는 이방인들을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 배척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배타적인 선민사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주신 말씀이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에 복을 얻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정복기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때 구원받은 한 가족이 기생 라합의 가족입니다. 그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 족보기도 등장해요. 그러면 또 그 후에 루시라는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돼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절대로 혈통만 가지고 논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신뢰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독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걸 강조해서 가르쳤지만 초기 이스라엘 신앙 고백 가운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통에도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개종하기를 원할 때 얼마든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혈통 한 가지만 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민족주의, 그런 폐쇄적인 선민주의가 아니었죠. 우리가 몇 주일 전에 요나스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요나스 말씀 핵심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회개하면 구원하신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내용이 요나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죠. 이것이 나중에 점점 구약의 그 중간기를 지나서 구약의 후반기를 넘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이런 그릇된 선민주의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원래는 그런 것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솔로몬도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방인도 하나님께 복을 빌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였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랬어요. 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전쟁을 수행할 때 그런 말입니다. 전쟁이 지배자의 야욕 때문에 생긴 전쟁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군대 행진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 그들이 이 성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전쟁 나가는 군인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십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쟁에서 포로되었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46절에서 53절 말씀까지 이 말씀 보시면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적군에게 잡혀가는 것도 죄 지은 것에 대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전쟁에 패배하고 그나마도 살아남은 사람들 포로가 되어 적국으로 끌려갔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끌려갔을 때 끌려간 그 사람들 첫째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둘째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당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셋째는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를 예루살렘과 성전 향하여 기도하며 은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로되어 끌려간 자리에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성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데 이 기도를 가장 잘 실천한 예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기도를 금지하는 왕의 명령이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사람의 처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포로지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다스리던 왕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었던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이 포로로 같이 살아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요.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항상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루살렘과 성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기도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지만, 이 성전이 모든 백성들이 나라와 개인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모든 여건 속에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의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성전 기도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이 신앙을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강조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당을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처소로 삼고 때를 따라 예배드릴 것이지만, 또 크고 작은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전 기도의 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되살아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